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주보에 잘못 인쇄가 되었더라고요. 마태복음이 아니고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온 청년들은 성경을 펴주시고 없는 청년들은 스크린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한 음성으로 같이 읽습니다.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아멘. 저희가 12월 한 달 동안 다음 주 같이 크리스마스 이야기에 초대된 우리 남성들에 관한 말씀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2주 전에 요셉과 연관된 마태복음 1장, 그리고 동방 박사들 지난주에 마태복음 2장, 그리고 오늘은 내 목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과 우리가 갖고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크리스마스 이야기, 복음이죠. 복음이 우리를 있게 했고 복음이 그들을 성경에 기록되게 하였다라는 말입니다. 여기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이라고 하기는 좀 힘들겠네요. 대다수의 우리 청년들은 복음이 아니었으면 여기 나올 이유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그 복음 이야기 속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이고 혹시 아직 그 복음의 초청과 그 소식에 응답하지 못한 청년들이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초대 그 기쁜 소식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요셉을 그 이야기 속으로 초대하셨을까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이죠. 진정한 의가 무엇인지를 그의 이야기를 통해서 많지 않은 신약성경에 기록된 요셉에 관한 아주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입양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진정한 의가 되신다는 그런 말씀도 들었습니다. 복음은 칭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칭함을 받는 것이죠. 동방박사들은 하나님께서 왜 택하셨을까요? 하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 크리스마스 이야기 속에 등장하는 소수의 인물 가운데 왜 이 동방박사들이 있었을까요? 그들은 이방인을 대표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이 유태인만을 위한 복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위한 복음, 그 언약 바깥에 있었던 이방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이고 그들이 빈손으로 오지 않죠. 귀한 예물을 가지고 옵니다. 그 예물은 왕에게 드리기에 합당한 예물이었습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선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목자들이 나오는데요. 목자들은 왜 또 이 크리스마스 이야기 속에 포함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목자들은 예수님 당시에 천대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에 청년들에게 설문조사를 하고 무슨 직업을 갖고 싶냐 하면 목자라고 대답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을 겁니다. 신약학자들의 그 연구에 의하면은 문둥병자보다 조금 높은 계층이라고나 할까요?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천대당하던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가 이 목자들이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목자들은 마태복음에 나오지 않고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은 사회에서 버림받고 사회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구세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에서 시험을 이기시고 나서 가버나움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서 61장 말씀을 인용하시는데 누가복음 5장에 나옵니다. 거기서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오셨다고. The good news for the poor. 그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목자들이라는 사람들이죠. 목자들은 떠돌아다니면서 이곳저곳에서 양을 치면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그들은 정결 예식을 제대로 지킬 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고요. 그리고 항상 의심을 받고, 왜냐하면 오늘도 본문에서 나오지만 한밤중에 깨어있거든요. 그래서 목자들은 거짓말장이요, 도둑이라고 의심을 받고 그렇게 여겨졌기 때문에 유대의 법정에서는 증인으로 설 수 없는 그런 신분이었다고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잘 살펴보면 이들을 택하신, 이들을 크리스마스 이야기 속에 초대하신 가장 중요한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뭘까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여러분? 구원에 이르는 믿음입니다. 동방 박사들과 마찬가지로, 요셉과 마찬가지로 이 목자들에게 믿음이 있었다는 겁니다. 믿음이. 이 이야기 속에서 나타나는 목자들의 그런 반응과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엿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진정한 의미에서 이 땅 가운데 크리스마스의 이야기를 살아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미 믿음을 가지신 청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이 말씀을 거울 삼아 비춰보시기를 바랍니다. 나에게 이런 믿음이 있는가? 내가 가진 믿음은 과연 이런 믿음인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믿음을 갖지 못한 우리 청년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어떤 믿음인가요? 첫 번째, 그 믿음은 경청하는 믿음입니다. Attentive faith.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는 그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8절부터 우리 목자들의 이야기, 사실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오늘 이 말씀은 목자들의 관점에서 다시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말씀 보세요. 그 지역에,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을 말할까요? 오늘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은 마리아와 요셉이 원래는 어디 살았어요? 이 나사렛 사람들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황제인 아구스도가 호적을 등록하라고, 세금을 걷기 위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내렸기 때문에 멀리 갈릴리에서 베들레헴까지, 왜냐하면 요셉도 마리아도 다 다윗의 자손들이었기 때문이죠.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가서 거기에 있는 동안에 아기 예수를 낳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베들레헴 인근 지역에서 목자들이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때는 밤이었습니다. 한밤중에 9절 말씀해 보니까 주의 사자가 천사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신 천사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목자들을 두루 비추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불빛이 없는 한밤중에 들판에서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짐승이 와서 채워갈까, 도둑이 와서 훔쳐갈까, 그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자들 사이에 갑자기 광채를 바라는 천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꾸벅꾸벅 졸다가 있었으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기 보니까 그들이 크게 무서워했다고 누가가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10절에 그 무서워하는 목자들을 향해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해주겠다. 좋은 소식, 굿뉴스, 복음입니다. 복음. 지금은 천사들을 만나서 깜짝 놀라고 두려워하고 있지만 그들의 크게 두려워하는 것이, 영어 성경에 보면은 great fea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큰 두려움이 큰 기쁨으로 변화되게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great joy, 바로 10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great fear가 큰 두려움이 great joy, 큰 기쁨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그 전환점은 무엇이죠? 좋은 소식이에요. 복음이에요. 복음을 들으면 두려움이 기쁨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복음일까요? 자, 11절에 보시면 천사가 전해준 복음. 복음을 복음서에 보니까 마태복음에도 그렇고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천사가 먼저 전해줬어요. 사람들이 전하기 전에 이 복음을. 천사가 전해준 복음 잘 보시기 바랍니다. 11절입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신 바로 그날, 바로 그 밤에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복음을 알려주는 거예요. 왜 그게 복음이냐면 구주가 나셨기 때문이에요. A Savior is born.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그분이 오셨어요. 태초에 에덴 동산에서 시작된 그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실 그분이 오셨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살 수밖에 없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우리는 영원한 벌을 받아 사망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이었는데 말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인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그분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구원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다가 아닙니다. 11절 말씀 잘 보세요. 그분은 구주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이시고 또 주이시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1절에 보세요. 예수님의 그 신분, The Identity of Jesus Christ. 세 가지 타이틀로 설명하고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다 중요합니다. 하나도 빼어놓을 수가 없어요. 특별히 11절 말씀이 이것을 우리에게 함축적으로 강조해주고 있는 면은 무엇이냐면 신약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Savior, Christ, Lord 이 세 가지 명칭이 한 절에 다 담겨있는 구절은 바로 여기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나요? 그 이유는 그분이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헬라어 그리스어인데 원래 히브리어의 메시아에서 오는 것입니다. 메시아.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그분, 메시아 또는 그리스도의 의미는 직역을 하자면 anointed one,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특별히 택함을 받은 사람들 가운데 기름을 부어서 세우는 세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사장, 선지자, 그리고 왕입니다. 그러나 그 어떤 사람도 이 세 오피스를, 이 세 직분을 한꺼번에 완성하고 한꺼번에 이루신 분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다윗,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죠?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붓잖아요. 그는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죠? 아론, 모세가 기름을 붓습니다. 제사장이었지 왕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의 이 세 가지 직분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누구라고요? 메시아, 그리스도이신데 바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되고 약속된 그분이 드디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은 유대인들의 그리스도로, 유대인들의 메시아로만 오신 분이 아닙니다. 여기서 로드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주권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에 로드라고 대표적으로 일컬음을 받았던 사람은 로마 황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 황제보다 더 높으신 주가 오셨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구원자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시고 주가 되신다는 이 사실이, 이 소식이 바로 굿뉴스가 되는 겁니다. 목자들이 이 굿뉴스를 들었어요. 잘 들었어요. 그리고 이것이 진정 굿뉴스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인을, 표적을 줍니다. 12절입니다.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여 있는 아기를 보니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그래서 그들은 이 사인을 찾게 되죠.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 목자들이 천사를 보았다. 목자들이 천사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소식을 전해 주었는지 목자들이 잘 들었다. attentive. 경청하였다. 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냐?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11절과 12절의 내용이 어떻게 누가복음에 기록되게 되었을까요? 누가에게 말해 줬을까요? 여러분. 목자들만 들었는데요. 여러분, 그 들판에 천사가 나타났을 때 목자들밖에 없었어요. 사람이라고는. 그들이 처음 들었어요. 그리고 천사는 떠나가요. 근데 어떻게 목자들만 들은 얘기가 누가복음에 나오느냐는 거예요. 누가가 만들어냈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 목자들에게 있었던 그 믿음이 듣는 믿음이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거거든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오는 것이고. 그래서 믿음을 가진 사람은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보는 것이 아니에요. 듣는 것이에요. 우리는 보는 것으로 하지 않고 듣는 것으로 행한다. We walk by faith and not by sight. 여러분, 보는 것은 믿음을 흔들리게 합니다. 믿음을 갖지 못하게 해요. 히브리서 11장 말씀도 보세요, 여러분. 믿음이 뭐예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보는 것에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을 갖기 원하시면 눈을 감으십시오. 전화기를 끄십시오, 여러분. 귀를 여십시오. 들어야 합니다. 믿음을 갖기 원하면 목자들처럼 잘 들어야 돼요. 누가는 이것을 오늘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15절 보세요.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목자들이 잘 들었다라는 사실을 누가는 거듭거듭 강조해서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17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했다. 목자들이 전해주었습니다. 누구에게 전해주었나요?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었는데, 자, 18절, 19절 말씀 보십시오.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했나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그래서 목자들이 천사들에게 들은 얘기를 마리아에게 전해주었더니 마리아가 그것을 누가 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에게 전달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이 얼마나 천사들이 말해준 것을 귀담아 들었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한 1분 전에 말한 거 여러분도 하나도 기억 못하시죠? 녹취를 하기 전에는 기억 안 난단 말이에요. 근데 목자들이 얼마나 주의 깊게 귀를 기울여서 천사들이 한 말을 또박또박 암송을 했으면은 그대로 마리아에게 전해주었고, 마리아는 그것을 얼마만큼 마음에 새겨 생각을 했으면 그것을 잊지 않고 30여 년 후에 누가에게 전해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거는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먼저 들은 자가 전해주어서 그것이 기록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전달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시작은 어디예요? 목자들이 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처럼 들으면 안 됩니다. 한번 들었는데 와우, 대단한데? 처음 듣는 얘기인데? 그리고 잊어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냥 놀라고 그만두는 게 아니에요. 어, 천사가 나타났다고? 오, 정말? 그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어떻게 들읍니까?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깊이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곱씹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엑시 청년들 가운데 믿음으로 씨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난주도 어떤 청년이 기도 제목을 내줬어요. 아, 확신이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 제목을 낸 청년과 상담을 하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에도 그런 청년들이 저는 또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세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는 거거든요.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듣고 또 듣고 깊이 마음에 새겨 듣고 믿기 위해서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믿음은 절대로 생겨나지 않습니다. 여기 마리아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했다는 이 말은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누가복음 8장에 보시면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시거든요. 이게 듣는 비유거든요. 예수님의 천국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들었지만 믿음의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 소수였단 말입니다. 그 비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네 가지 땅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여름에 우리가 비유 시리즈 하면서 들었잖아요. 길가가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덤불이 있고 옥토가 있잖아요. 15절 말씀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영어가 더 정확합니다. 영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s for that in the good soil, there are those who hearing the word.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돼요. 복음을 들어야 돼요. 듣고 또 들어야 돼요. 근데 보세요. 어떻게 들어요? Hold it fast in an honest and good heart. 그것을 마음에 담아서 듣는 거예요. 이런 믿음이 들어오지 않나요?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잘 들으시기 바라요. 믿음이 자라질 않나요? 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들어야 합니다. 자꾸 보려고 하지 마세요. 내게 보여주면 내가 믿겠다. 믿음 안 생깁니다. 믿음은 듣고 믿는 거예요. 보고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듣고 믿는 거예요. 듣고 믿는 거예요. 귀를 여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믿음이 심겨질 때까지 듣고 또 들으세요. 마리아처럼 목자들처럼 마음에 새겨서 깊이 생각하세요. 좋은 마음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마음속에 지키십시오. Hear it. Hold it fast in your heart. 그럼 그 말씀의 씨앗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믿음으로 열매 맺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목자들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고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듣는 믿음입니다. Attentive faith. 두 번째 목자들에게는 행동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메시지를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그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행동으로 반응했습니다. Proactive faith. 많은 경우에 우리는 말씀을 듣잖아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는 듣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굉장히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말은 많이 합니다. 오이코스 가서 말은 많이 해요. 말은 많이 해요. 근데 끝나고 가면은 행동이 없어요. 항상 기도 제목이 뭐예요? 좀 더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좀 더 말씀 볼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근데 기도는 안 합니다. 정작. 기도 제목만 내요. 말씀을 좀 더 주님과 좀 더 깊은 관계를. 근데 행동이 없어요. 맨날 말만 해요. 목자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목자들은. 오늘 말씀해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세요. 15절입니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천사들이 목자들한테 베들레헴으로 가라고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글 번역이 조금 애매해요. 12절에 보면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사실 가서는 번역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너희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렇게 해야 돼요. You will find. Go and find.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너희가 이 복음을 들으면 다윗의 동네에 구주가 나셨는데 그는 그리스도 곧 주신이라 표적을 알려줄 텐데 이 아기는 강보에 쌓여있다. 그건 그 당시에 그 풍습이었어요. 아기가 타나면 헝겊으로 팔다리를 꽁꽁꽁 이렇게 싸매주거든요. 이렇게 바르게 잘 자라라고. 그런데 구유에 누이지는 않습니다. 구유는 짐승들의 밥통입니다. 그게 사인이라는 거예요. 어느 부모가 자기 아기를 말 구유에 누이겠어요. 그걸 찾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You will find 그랬지 Go and find 말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서 목자들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분명히 이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목자들의 행동은 믿음의 확신을 갖기 위한 행동이지 의심하기 때문에 그것을 확인하기 위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보여주시면 내가 믿겠습니다. 내가 그걸 꼭 보면은 믿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나한테 증명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은혜예요. 내 마음이 높아져서 하나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고 당신이 하나님이야 한번 해봐 하면은 절대로 믿음 못 갖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말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은 그러지 않았어요. 천사들을 통해서 주신 그 메시지를 믿었어요. 그리고 그 믿음을 확실히 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행동에 옮기는 겁니다. 보세요. 16절에 빨리 가서, 그들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 구주가 나셨다고 그러니까 오늘 가서 보는 겁니다. 그 밤으로 가서 보는 것입니다. 그들은 지연하지 않습니다. 미루지 않습니다. 즉각 행동에 옮깁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은 들었는데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들어오지 않아서 그런 것입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습니다. 여러분들 거룩한 상상력을 한번 동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찾았을까요? 얼마나 걸렸을까요? 신약학자들의 추측에 의하면은 베들레헴에서 양을 칠 수 있는 어떤 들판의 거리가 약 2마일 정도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이면 그 한밤중에 2마일을 걸어가겠습니까? 이 아기를 찾아서? 믿음이 없으면 안 갑니다. 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면 그거 안 갑니다, 여러분. 그 고생을 왜 합니까? 그리고 한밤중에 그 아이를 어디서 찾아요, 여러분? 집집마다 문을 두드려 봐야 됐을 것이고 아마도 밤이니까 아기를 낳은 집에는 불이 켜져 있었겠죠. 그런데 목자들은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소외당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누가 반겨주겠어요. 한밤중에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 문을 두드리고 여기 아기 있습니까? 이렇게 나오면은 여러분 이거 웬만한 믿음과 용기가 없이는 실천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라는 거예요. 도대체 몇 집 문이나 두드리고 얼마나 오랜 시간을 돌아다니면서 베들레헴에서 신약학자들의 그들의 그 연구에 의하면은 1,000명까지는 안 살았을 거예요. 그때 베들레헴에. 근데 적어도 한 300명은 살았을 것이다. 그럼 100가구가 넘거든요. 집이 100개가 넘는 거예요. 베들레헴 안에. 그런 엄두를 여러분 어떻게 냈겠어요? 그 밤중에. 믿음이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행동은 바로 이것이죠. 17절입니다. 그들이 구유에 누인 아기의 표적을 확인합니다. 믿음이 확신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이미 믿고 여기까지 왔지만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 그렇지. 확인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나서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는 것을 전했다. 그럼 복음을 듣고 믿었어요. 그러면 어떤 반응, 어떤 행동이 나와야 할까요? 목자들을 보세요, 여러분들, 목자들. 천사들이 복음을 전해줬습니다. 그것을 들었습니다. 믿었습니다. 행동으로 옮깁니다. 가장 중요한 행동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행동입니다. 내가 들은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누가복음에 목자들만 알 수 있는 이 얘기가 어떻게 기록되었느냐는 거예요. 목자들이 마리아에게 전해줬더니 마리아가 누가에게 전해서 누가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은 복음을 전하는 행동으로 열매 맺어야만 합니다. 행동이 없는 믿음은요, 죽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듣기만 하고 스스로 속이지 말라고 말합니다. 말씀을 행동으로 옮겨라. Be doers of the word, not hearers only. 우리에게 필요한 행동은 복음을 전하는 행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넥스트에서 미션을 오이코스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러 나가는 거예요. 섬김을 통해서, 사랑으로, 희생을 통해서. 어제도 그 우버스트리트 우리 청년들 한 30명 다녀왔거든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해요, 사실. 예, 저희 단톡방에서 그 이 리더십 단톡방에서 이게 문자가 뜨거든요. 근데 이제 땡스기빙 때 우버스트리트 가려고 그러니까 저희들 인원을 좀 제한을 했어요. 그래서 그 청년들한테 가고 싶어 했던 청년들한테 크리스마스 때 가라. 그런데 이제 크리스마스 때 간다고 사인업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순식간에 사인업이 다 30명 모인다고 하니까 금방 30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청년은 그 운전석하고 조수석 중간에 앉아서 가면 안 되냐고. 이런 마음들이 어디에서 나오는 건가요? 이런 마음들이.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복음은 나만을 구원하는 구원의 복된 소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면 이게 전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듣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복음으로 사는 것으로 이러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복음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우리의 순종이에요. 진정한 믿음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목자들을 보십시오. 듣기만 하지 않았어요. 전했어요. 근데 먼저 잘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전할 수 있죠. 다다음 주인가요? 오늘 주보에 보니까 페이스 훈련 또 신청하더라고요. 아직 안 하신 분들 꼭 하십시오. 듣는 믿음에서 전하는 믿음으로 여러분들 전환하십시오. 내가 정말 믿습니다.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증명하세요. 스스로에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누가복음 24장 말씀해 보시면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이게 복음이잖아요. 그죠?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다. 증인이다. 복음을 듣고 믿음에 나왔다고 한다면은 그 다음에는 그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나가야 합니다. 경청하는 믿음에서 행동하는 믿음으로 나갑시다. 끝으로 세 번째, 찬송하는 믿음입니다. 찬송하는 믿음.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13절, 14절 제가 건너뛰었잖아요.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천사들의 전한 복음을 들은 바로 다음에 하늘에서 천상의 합창단이 등장합니다. 13절,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목자들만 들었거든요. 근데 잘 들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마리아에게 전해줬어요. 그리고 마리아는 누가에게 전해줬어요. 근데 그 찬송을 들은 목자들이 자기도 찬송하더라 이런 말입니다. 자, 20절 보세요.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제가 이것을 설교 포인트로 만들면서 한국말로는 찬송하는 믿음 이렇게 했지만 영어로는 reflective faith 이렇게 했습니다.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이 목자들이 지금 천사들의 모습을 반영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목자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면서 천사들이 복음 전하듯이 자기도 복음을 전했고 천사들이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듯이 그들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라 그런 거예요. They are reflecting heavenly witness and worship. 이 땅 가운데서 하늘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구원이 끝인가요? 아닙니다.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복음 전하는 일은 전도와 선교는 이 땅에서 끝이 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경배와 찬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순종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낼 뿐만 아니라 찬송하며 살아야 합니다. 찬송하며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속에 찬송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노래를 듣고 어떤 노래를 부르면서 사십니까? 제가 여러분들의 나이 때 청년 시절에 좀 시끄러운 음악을 많이 들었어요. 네. 그런데 제가 영적인 변화와 성화의 어떤 그런 전환점을 맞이하면서 그때 아주 오래전 얘기야. 아주 오래전, 20대 때. 그때 제가 한 게 있어요. 그 전에 들었던, 그때는 이제 LP였거든요. 요즘 다시 LP 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막 수십 장, 막 100장 이상씩 모아놨던 그 LP를 다 버렸어요. 아깝이. 그거 다 버렸어요. 다 버렸어요. 근데 요즘 가끔 들어요. 네. 제가 뭐 확 완전히 세상을 접고 막 그냥 끄고 뭐 이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때는 청년 시절에 그거 다 버렸어요, 제가.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리고 경배와 찬양. 찬송만 들었어요, 제가. 근데 그게 억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억지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 청년 시절에 제가 말이에요. 옛날에 즐겨 들었던 음악을 들으니까 즐겁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찬양의 은혜와 그 감동과 그 깊이를 경험하니까 그 시시해서 못 듣겠더라고. 찬양만 듣게 되더라고. 찬양만. 여기에도 그런 청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경험을 한 청년. 음악의 회심을 경험한 청년들이. 만약에 없다면 새롭게 경험해 보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복음이 없고 은혜가 없는 그 음악, 하나님이 없는 그 음악. 그게 우리에게 막 만족과 기쁨과 막 감동을 막 선사해 주고 있다면 우리의 영혼에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니, 제가 얘기했잖아요. 저도 가끔씩 듣는다고. 제가 Journey 좋아하거든요, Journey. 미국 와가지고. 조니 콘서트 가 처음 콘서트 갔을 때 네, 또 가끔 들어요 가끔. 근데 거기 빠지진 않아요. 거기 생명이 없으니까. 네. 근데 그런 음악만 듣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그게 전부인 것처럼 여러분들의 영혼의 건강을 한번 잘 점검해 보세요. 그게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런 음악이 여러분들에게 만족을 주고 그게 여러분들의 삶 속에 활력소를 준다면 There's something wrong. 여러분들의 삶에 찬양이 없다면 말입니다. 이 목자들처럼 믿음이 증인의 삶을 살게 하고 그들의 입술에 천상의 노래를. 저는 그런 상상을 해봐요. 이 목자들이 그 헤블리 콰이어의 그 찬양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돌아가는 그 2마일 그 거리를 가면서 콧노래를 부르지 않았을까. 그 멜로디가 궁금해. 어떤 멜로디로 나왔을지. 그럼 그럴 때 있잖아요. 아침에 무슨 노래를 들으면 하루 종일 그거 흥얼거리게 되는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에게 그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송가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중에 Blessed Assurance라는 찬송가가 있어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그 찬송가 여러분들 아시죠? 그 후렴 가사가 이게 원곡이 영어인데 그 후렴 가사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여러분, 목자들은 스토리가 있었어요. They told their story, and we read it in the Bible. But they not only have the story, but also their song. 여러분, 스토리가 있습니까? 오늘 간증한 청년들처럼 여러분들의 삶 속에 스토리가 있나요? Make that story all about Jesus. Don't make it just your story. 우리 목자들이 이름도 안 나오잖아요. We don't even know who they are. 예수가 있는 이야기를 만드세요, 여러분. 여러분들 삶의 이야기가, 여러분들 간증이 예수의 이야기, 복음의 이야기가 되게 하세요. 근데 이야기로 만족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노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인생에 노래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인생의 노래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노래가 꼭 있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오래전 얘기인데요. 시카고에 가시면 무디 바이블 인스티튜트라는 성경대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존 앤 일레인 빅맨이라는 대학생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소명에 응답하여서 멕시코 남부에 있는 초월 민족이라는 복음을 듣지 못한 그 부족을 찾아가서 성경 번역 위클리프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25년 걸렸답니다. 신약 성경을 번역하는데. 근데 신약 성경만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성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가스포송을 가르쳐 줬어요. 이 민족은 문화적으로 노래를 부르지 않는 민족이었대요. 음악이 없는 민족이었답니다. 근데 복음을 듣고 말씀을 받기 시작하면서 얼마나 노래하기를 좋아하든지 그 이웃 부족들 가운데 별명이 붙었대요. Singers. 노래가 없는 민족이 복음이 들어가니까 노래하는 민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빅먼 선교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They love to sing now. 이제는 노래하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Because they have something to sing about. 우리 모두에게는 노래할 이유가 있습니다. 찬송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리스도와 주로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의 이야기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믿음으로 반응해 보지 않겠습니까? 경청하는 믿음으로, 행동하는 믿음으로, 그리고 찬송하는 믿음으로. 지금도 하늘에서는 찬양 예배가 쉬지 않고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서 하늘을 살아내는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